오늘은 8월 23일 성령 강림절 후 12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6일 주일부터 일부 예배와 EM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시거나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것을 권합니다. 어디에서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동영상으로 진행되는 뉴시티 교리문답 공부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간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교회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영상을 올릴 때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우편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7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고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이 영화로운 어린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으며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며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우리의 삶, 주님의 말씀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 무엇보다도 주님의 자비와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사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욕망을 쫓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함께 모일 수 없어도 성령 안에서 늘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아뢰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지가 어렵습니다. 선교의 길이 막히고 사역의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길 대신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주님께서 이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와 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후회의 말 중에 하나는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또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의 결과나 결정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후회를 하며 그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8월 15일은 75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병조약에 따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국권을 상실한 후 약 35년 만에 다시 독립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유와 회복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설교 중에 광복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역사 채널에서 본 내용 때문입니다.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가들과 친일파에 관련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 방송 중에 친일파들이 친일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의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변절하여 친일 밀정이 되어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던 자신의 동료들을 배신하여 체포되게 하거나 죽게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 반민특위 재판에 섰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그날 그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했던 이의 동료가 그에게 나타나서 왜 동지를 팔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해방될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장면을 보여준 후에 그 역사 채널에서는 아마도 이 영화의 대사가 당시 친일파들의 생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 시대를 살아온 분들도 계시지만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그 시대를 살아온 분들이 어떤 형편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며 살아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처음 나라의 국권을 빼앗겼을 때 곧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머지않아 국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1년, 5년, 10년, 20년 이상이 흐르면서 긍정적이었던 생각은 절망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후회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가 독립이 될 수 없다면 이제라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철저하게 일본인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들이 생각하지 않던 때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이나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할 현재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날을 안다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결과를 나름 예측할 수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항상 바른 선택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회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바른 선택을 하고 그것을 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강정철의 훈민가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섬기라고 하면서 돌아가신 후에 슬퍼하고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TV를 보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하여 암에 걸린 분들이 나와서 자신이 흡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광고입니다. 나이에 비해 그들의 몸이 엄청 상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광고를 자신에게 하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이젠 끊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모두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광고를 볼 때 그것이 언제든지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입니다. 잠언에서도 어떤 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에 대하여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길을 가는 자,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하신 삶을 사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슬기롭게 기다리는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슬기롭게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작에 그렇게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는 건데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열처녀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국은 무엇무엇과 같다라는 표현은 천국이 열처녀들과 같다는 말씀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상황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반드시 알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마태복음의 기록을 읽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보다는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배경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또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열처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모른다고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록된 본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시간이 등불을 밝혀야 하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밤중에라는 표현이 나온 것으로 봐서는 새벽이라기보다는 어두운 저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을 새번역 버전으로 보시면 저마다 등불을 들고 라는 표현을 통하여 열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각자 자신의 등불을 들고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다섯은 미련한 자들이었고 또 다른 다섯은 슬기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것에 있어서 미련한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자신의 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지 않고 등만 가지고 나간 반면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등을 들고 함께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것과는 달리 신랑이 금방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그들 모두가 졸다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랑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 한밤중이 되었을 때 신랑이 오고 있으니 맞이하러 나오라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들은 잠에서 깨어 다시 등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때 미련한 여인들은 자신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고 신랑이 도착할 때가 되면 등불이 완전히 꺼져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곁에 있는 슬기 있는 여인들에게 기름을 나눠 쓰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여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기름을 나눠 썼다가는 모든 사람들의 등이 꺼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차라리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필요한 기름을 사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련한 여인들은 자신의 등은 꺼져가고 있고 기름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한 여인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기름을 사러 갔던 여인들은 문이 닫힌 뒤에야 도착을 했습니다. 결국 뒤늦게 도착한 여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슬기 있는 여인들과 미련한 여인들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슬기 있는 여인들은 신랑이 늦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등불 외에도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신랑이 더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들이 신랑이 더디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24장과 25장을 통하여 계속해서 강조하신 내용은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4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2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3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4장 44절에서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24장 50절에서도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더디 오시더라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오자 기다리고 있던 모든 여인, 즉 미련한 여인이든 슬기 있는 여인이든 모두 졸며 잠을 잤습니다. 그렇다면 슬기 있는 여인들도 깨어있는 것에서 실패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문자적으로 잠자면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언제든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딜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불을 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24장의 말씀을 다시 각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25장은 24장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세 가지 비유, 즉 그림 언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36절부터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과 그러나 그때와 그 시각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비유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함께 나눌 25장 14절 이하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와 9월 첫째 주일에 함께 나눌 31절 이하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비유도 모두 24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강화하고 부연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4장과 25장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두 가지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것을 비유로 사용하여 표현한 것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과 영접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슬기로운 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 맞이할 준비를 한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마태는 왜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설교를 십자가 앞에 집중적으로 배치했을까요? 먼저 왜 마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종말에 대한 부분,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없으니 항상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과 더디 오실지라도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것과는 달리 주님의 재림은 곧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이라고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고 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면 굳이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려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고난이 겹쳤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약속, 즉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상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땅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마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기록하여 전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과 더디 오실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마태는 그것을 통하여 공동체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오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도록 격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때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반드시 올 것이라고,
준비한 사람은 들어가지만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복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화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계속 이어지면서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그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생명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였으며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회복의 사역이었으며 생명을 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다시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비롯한 모든 종말 설교가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심판이 있다, 누군가는 버려짐을 당하고 누군가는 데려가신다, 누군가의 삶은 인정을 받지만 누군가의 삶은 형벌에 처해진다, 누군가는 잔치에 참여하고 누군가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라는 단순 명제와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노아의 때에 노아에게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심판받을 것을 선언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14절에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선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꼭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할 기회, 주님 앞에 돌아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 요나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칩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에 비해서 니느웨는 요나가 그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자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말 요나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선지자답지 못했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롭지 않고 자비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순환이 있기 직전에 종말에 대한 메시지와 다시 오실 약속,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가셔서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셔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그들이 있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려야 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만드신 주님.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왜 제자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속죄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날입니다. 우리를 위한 거처가 준비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디 오실지라도 깨어 준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깨어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기쁨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처에 영원히 거하며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언젠가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이단들이나 사이비가 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은 오히려 조심스러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관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진심으로 믿으며 그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될 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는 기대감이 꺼지지 않도록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는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주님 나라에서 사는 것은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대감과 기쁨도 없이 살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저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해야 할 일에 치여서 어쩔 수 없이 하루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세상 돌아가는 것이 꼴보기 싫어서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와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며 그때를 기다리라고 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면서 지금까지의 제 자신과 저의 신앙과 삶을 깊이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들을 회개하며 제 자신의 삶을 다시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오늘은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라는 결단하는 표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이 계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부터 우리 함께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지금까지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믿음 없는 우리들을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을 소망하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끌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삶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속에 소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인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생업을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사역의 현장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